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러다가 큰일 나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지. 그럴 때 또 말씀이 다행히 임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또 우연히 펼친 성경 요절이라든지 누가 우연히 요새는 SNS로 보내주는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번뜩번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은 그때 그 생각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깨우실 때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그때 깨워서 일어나면 좋은데 그때 잠시 정신을 차리는 듯 하다가 옛날로 돌아가는 게 문제죠.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분명하게 해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달라졌냐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면 내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게 달라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회는 할지 모르고 잠시 내가 이러다가 안 된다는 걸 잠시 깨닫는 듯 하다가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죠. 그래서 뭐 세월이 지나도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고 그러니 그 많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들 내가 변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변화가 있냐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니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일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열두 달이 지난 후에 충분한 시간이 오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먹고 돌이킬 시간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이킨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 건데 안 돌이킨단 말이에요. 뒤만 돌아만 보았지. 그래서 뒤만 돌아본 뭐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사실 BC 568년 정도면 중근동 평정이 끝납니다. 느부갓네살이 모든 중근동 지역을 다 평정했어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또 그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을 다 완공했어요. 지었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도성을 전부 새로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다 뭐 내려다보는 것이죠. 그 화려한 도성,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 뭐 정원 이런 데 올라갔겠죠. 와서 보니까 뭐 기가 막히죠. 대제국을 건설한 이의 그 뿌듯함, 그 자랑스러움을 누가 말리겠어요. 아니 그렇게 자랑할 만하죠. 이 세상에 그 정도 일을 안 해도 자랑하는 사람이 뭐 지천에 깔렸는데 그런 정도의 큰 위업을 이루고 나서 자부심이 안 들면 이상하죠. 그러나 그렇게 내가 내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내가 짐승처럼 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는 12달이 지나도록 회개하기는커녕 다시 자만심에 가득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걸 돌아본 이게 아래로 내려다본 게 어디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오늘 말씀 제목을 달다가 지붕에서 생긴 일이구나 이게 다. 아, 이 지붕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지붕에서 생긴 일이란 뭐냐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생긴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다윗이 여유가 생겨서 지붕에 올라갔어. 그러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사단이 딱 거기 맞춰가지고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지붕에 와서 한가하게 거닐 때 그걸 딱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 우리가 신약에서 보듯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 건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지붕에 한가롭게 올라가서 난리를 치지 않고,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도 지붕에 올라가서 그는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 기도할 만한 장소 없나 하다가 그는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무슨 일로 지붕에 올라가느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인생이 달렸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죠. 그 이룬 걸 일껏 그냥 한번 뭐 자만심이 가득해서 아래로 내려다보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느냐. 다윗도 지금 다 지금 전 국민이 그 병사들은 다 전장에 나갔어요. 본인이 다 전장 일선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는 쉴만하다. 이제는 나는 좀 일선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부하 직원들 믿고 내버려 두면 전쟁은 이길 것이고 나는 좀 이제 좀 즐기자. 그러다 사고 난 거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걸 다 이루었지만 이걸 내가 이뤘으니 나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스스로 정말 자랑하다가 이 일을 겪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붕에서 생긴 일을 조심하자. 곧 여유가 있을 때 조심하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여유가 없을 때는 오히려 긴장해 있지 않아요. 내가 빠듯하다든지 경제적으로 빠듯하다든지 시간이 빠듯하다든지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할 때는 사람이 긴장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는데 여유가 있을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 노름은 한번 해보러 가볼까? 이제는 술집 좀 한번 다녀볼까? 이제는 좀 해외 좀 여행 좀 해볼까? 이제는 좀 와인 투어 좀 해볼까?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만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꼼짝달싹 말고 있으라 할 때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나머지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친구를 들것에 싣고 가서 그를 구원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방인의 집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하든지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31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음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했던 이미 알려준 일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전에 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내가 모든 걸 맡겼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7장 우리가 이미 봤던 말이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27장 6절 7절이에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줘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웠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지 내가 한 일에 주목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내가 했겠거니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냥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 교만에 관한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다 교만에서 시작된 일이란 말이에요. 내 자리를 착각한 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관한 이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여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요.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한나와 오늘 이 마리아의 기도 가운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그런 아들을 낳았냐. 어떤 인물들이 누구에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여인이길래 그런 인물들이 태어나냔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 여인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입에 내지 말라. 아예 입에 담지도 말라 이래요. 이런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를 책임지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시간 남는다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시지 마시고 지붕에 올라가듯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잘 됩니까? 직장 쫓아다니느라고. 뭐 요새 여자분들 직장 많이 다니니까 왜 남자는 기도하면 안 되냐 그랬지만 피차가 딱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자리를 놓쳐버리면 이런 일이 난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저는 이런 기도가 이 시대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지금 이 시대에 드려야 되냐는 말이에요. 시대가 교만할 대로 교만에 극에 달한 걸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됐다고. 다행히 오늘 저희 집에 물이 아파트 뭐 배관 공사한다고 물이 안 나와가지고 어젯밤에 물을 그냥 가득 받아놓고 아침에 물을 태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머리를 감으면서 또 옛날 생각이 그리운 거예요. 그렇게 물을 태워서 쓸 수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야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이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살 텐데 불은 없어도 어찌 살 텐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 샤워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 이거를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아침에. 한 번씩 저희들 아파트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서면 12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고, 또 뭐 물이 안 나오면 그 물 때문에 또 고생하고 말이죠. 그런 게 고생이 아니라 아,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너는 대체 어떻게 살다가 지금 여기 살게 되었니? 지금 세대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돈을 주고 사서라도 고생을 시키라. 이게 옛날 부모들의 지혜로운 자녀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고생 안 시키는 자녀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고생 안 시키면 자녀가 그냥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손흥민이 보니까 뭐 어릴 때 밥을 못 먹었더만. 어릴 때 다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생을 해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을 시킬 줄 아는 부모야말로 진짜 사랑하는 부모 아니겠어요? 얼치기로 사랑하면 그 애들 어화둥둥해가지고 무슨 뭐 무슨 이상한 뭐 스카이 무슨 텔레비 나오는 그런 애들이나 만들고 해보십시오.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지만 아는 애들 만드는 거죠 뭐. 저는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이 시대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34절 35절이에요. 시작.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때가 이르렀더니 찾더니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믿을 신자요. 우러를 앙자입니다. 믿음으로 위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말 그대로. 그는 왕궁에서 지붕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살았어요. 평생 위를 쳐다보지 않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살고 모든 천하를 호령하면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시니까 비로소 위를 우러러 보았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길은 없어요. 뭘 손에 쥐고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빈 마음이 되고 비로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좋은 그 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 다 거두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깊이 깊이 만났다는 게 간증 아닙니까? 숱한 간증을 듣지 않아요? 비로소 그는 하늘을 우러러 봤대.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보니 총명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가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땅으로부터 오지만은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위를 보았더니 비로소 지혜가 오고 총명이 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린 것이죠. 정신 드디어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36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도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 참 이제 이런 왔다는 거예요. 총명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가 드디어 심령이 가난해졌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졌더니 그는 찬송을 하게 되고 찬송을 하는 입술로 경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리고 공의롭다는 것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교만한 자들을 능히 낮추시는 분이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신앙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대제국을 호령했던 사람들의 끝이 보면 다 이렇게 빈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다 가져본 사람이. 솔로몬처럼 다 가져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지혜까지도. 그 당시에 모든 나라의 지혜자들이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배울 만큼 지혜롭기까지도 하고 책을 써도 동식물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쓰고
금을 가져도 이 땅에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금을 가졌고 여인을 가져도 그 뭐 그렇게 그 많은 여인을 그처럼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 들으면 그래요. 다 해보고 나서 그런 소리 하면 뭐하냐. 나도 해보고 그런 소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어리석은 사람들은 해보고 해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실수해보고 나도 배우겠다는 거예요. 지혜란 뭡니까? 남의 실수에서 동일한 실수를 안 하도록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실수해도 못 배우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실수하면 배우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실수 안 하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실수 안 하고 배우자고 하는 것이죠. 남의 실수를 보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모든 걸 가지고 내린 결론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그렇게 뜻깊은 일, 인생에 보람이 있는 일은 없다. 자, 느부갓네살이 다, 그 당시로서는 이런 위인이 없어요. 그랬는데, 내 자랑을 시작했더니 그는 어이없게도 짐승처럼 변하고 말았다. 인간이 짐승처럼 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란 말이에요. 내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내 자랑이 끝일지 구조를 모르면 그는 짐승처럼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는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33살의 나이에 온 유럽을 다 통합하고 나서 죽을 때 결국 그는 내 빈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그렇죠. 관 밖에다가 빈 손을 내놓고 장례식을 치르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떠날 때는 나는 빈손이란 이거라도 하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자.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것, 다 누렸다는 것, 그게 무슨 그런 대단한 의미가 있냐. 그런 위인들도 그런 얘기를 남기고 가는데 뭘 가졌다고 우리가 말이죠. 가진 게 뭘, 뭐를 대단히 가졌다고. 알면 얼마나 알고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저렇게 교만한지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교만들 아니에요? 안 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랑이란 십자가의 자랑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밖에는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만이 안 깨지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다 그랬어요. 벳세다야 고라시나. 소돔과 고모라가 말 견디가 이게 너희들보다 쉬웠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세상을 못 받고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박히는 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고 성공이 어디 있고 행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할 뿐이고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불안할 뿐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알아줄수록 불안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걸 좀 알아주면 뭐 할 건데 도대체. 인정받아서 뭐 할 건데. 그러나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놨더니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내가 더 가질 것도 없고 가지려고 애쓸 것도 없구나. 그래야 비로소 남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쁨의 격이 달라지는 사람, 생각의 결이 달라지는 사람,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사람, 구하는 것들의 차원이 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뭐 이상하게 얘기하고 직장마다 요새 또 다시 2단계로 가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직장 상사들의 무슨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 교회 안 다녀도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건물로서의 교회 오고 가는 건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한 일생인지를 끝내 모르고 산다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처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변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하느냐가 목적이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이웃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은 얼마나 변하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저 내 자랑이 가득한 그런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자랑투성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어떤 시인이 그래요. 박노해라는 시인이 뭐 쓴데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어요. 감사한 죄. 그 어머니가 그냥 평생토록 기도하는데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어머니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는 평생 감사만 했구나. 감사할 수도 없는 저 불행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 감사하는 것에 경건에 내가 취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낀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게 좋은 명령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내 하나 감사하고 사는 것에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이게 감사해서 주위에는 감사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역시 가벼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겠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웃을 돌아보는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말에 가게 좀 매출 좀 올려보겠다다 또 다 죽을 형편이 처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든지 저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발걸음 오늘 하루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누리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내 감사조차도 교만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 감사하는 것이 교만이 되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향해 손을 내밀 줄 알게 하시고 고난받는 이들을 향해 다가갈 줄 알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이 시대에 교회가 부담이 아니라 교회야말로 참된 소망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걸음과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참된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자기를 부인케 하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주님만이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신다는 것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